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빗임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빗임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서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고 엘림에서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로 인해서 광야에서도 오아시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 광야에서는 그 이전 사람들도 그 이후 사람들도 결코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 은총은 그 이후로도 40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려졌기 때문에 정해진 분량만 거두고 그것을 먹어서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남겼었는데 그 남긴 만나를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먹고 남겼는데 그때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가 매일 주어지니까 그것이 자연의 산물처럼 여겼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시편 기자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고백합니다.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참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나 인간으로부터 온 것은 약간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나 인간으로부터 온 것은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떠나서 장막을 쳤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사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떠남의 연속입니다. 초등학교를 떠나야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떠나야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어른이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을 이사를 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지금까지 23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한 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기간은 5년 10개월이고 가장 짧게 살았던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사를 가려면 짐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나 버릴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내 속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놓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를 갈 때에 사글세에서 전세로 가게 된다든지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 즐거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집이 반대의 경우라면 의기소침해지고 또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사 간다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놓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는 은총을 누렸지만 르비딤에서는 물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2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싸웠습니다. 다투다라는 라브라는 단어는 몸싸움은 물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왔으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누가 꺼내달라고 했어. 우리가 손해본 것 물어내. 그 물어내를 줄여서 물내. 예, 물조아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 광야를 떠난 것은 더 많은 만나를 축적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메추라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 리비딤으로 옮긴 것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옮겼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르비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서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라면 그 상황이 좋지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견고해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고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면 그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의 빌립보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그 주인들에게 상당한 돈벌이의 수단이었는데 귀신이 나가자 그만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서 속이 뒤집어질 지경일 것입니다.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너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이거 지나가지요 아니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지요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쉽지 않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 상황이 억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 그대로 수용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을 믿을 때만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은 의미 없이 부르는 찬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불러서 화음을 맞추어서 예쁘게 부르는 것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르비딤에서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기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실라가 부른 찬송이 그 빌립보 감옥의 옹터를 뒤흔들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분노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불평과 분노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상황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좋은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외과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개구리를 잡아다 주고 매번 토끼를 사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많이 해부한다고 해서 좋은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지도록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사다 주고 읽힐 것입니다. 개구리와 토끼를 많이 해부하면 도축업자가 될지는 몰라도 의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자녀들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기는 개구리 해부하기를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가 문학책을 읽게 했는지, 플루트나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를 배우게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또 바르게 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샘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들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착점은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만나를 한 움큼 더 주기 위함도 아니고 메추라기 고기를 한 점 더 먹어보기 위함도 아니며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한 번이라도 더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에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좀 더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은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나 수도관이 아닙니다. 물은 반석을 깨뜨려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한 곳을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 자신들이 먹은 물의 출발지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족한 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 싸움의 전세가 어떠했는지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래 군인들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나 엘림에서 조직적으로 군사훈련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장정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날에 있지 않고 모세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손을 들면 항복하는 것인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단순한 힘 겨루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시는지 또 얼마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입교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는 갈증도 있고 갈등과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시는 분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이미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광야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직 완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 완성될 것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바르게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손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바른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고 아주 익숙한 것은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에 동일한 이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홍해를 건너미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마음판에 되새기게 하시고 마라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엘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날 때에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이 나의 칼날의 날카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매 있다는 신비한 원리를 잊지 않으므로 진정한 세례교인, 입교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